계속해서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을 꼭 가져야 될 것이 성경은 쭉 창조 그리고 타락된 곳에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지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구원시킨다. 이 내용이 이제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지금 성경 전체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서는 39장까지가 이제 실제적으로 구약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은 신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제대로 볼 줄 알면 성경을 통째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은 인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무엇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가르쳐 줘가지고 영적으로 깨우침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어찌하든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깨닫고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게 실제로 신앙입니다. 한순간에 은혜받고 되는 이것은 금방 주저앉게 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일이 코로나 같은 이런 병이 세계적으로 문빗장을 잠그고 이런 난리가 났을 때 기름값 떨어져 본 일은 세상에 없어요. 왜 그랬더니 비행기가 나르지 않아. 배가 제대로 다니질 않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벌써 몇 년 전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어도 성도님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도님들 4차 산업혁명이 뭐이가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미 우리나라 같으면은 깨닫게 해준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극좌도 없고 극우도 없어야 된다. 한마디로 극좌와 극우로 싸우면 그 나라는 망한다 이거예요. 세계의 변화에 신속한 변화를 따라가는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이미 이 내용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도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극좌와 극우가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 중도파를 원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물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러죠. 또 하나는 반드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의 시대다. 통합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흙과 새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전체적인 융합이다. 지식의 완벽한 융합을 이룰 것을 내다보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게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나타난 것이 인공지능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앞으로 뭔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은 인간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AI 인공지능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는 정도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를 받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미 와버렸다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발전 되면 말할 것도 없겠죠. 왜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이 이야기가 돼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오늘 뭐 1분을 듣더라도 아수려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의 지혜와 지식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순간에 일어난 목포에서 일어난 일이 저 브라질,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저 모든 아프리카까지도 한순간에 봐버릴 수 있는 전체 전 세계의 하나의 연결점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초연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옛날에 어디 이런 거 있겠어요? 예. 말 타고 달려가가지고 소식 전하는 것이 이제는 비행기 타고 하더니 이제는 어때요? 앉은 자리 딱 한 번만 쳐버려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카톡 하나만 딱 날려버려도 저 아프리카에서도 그냥 소식이 오는 거예요. 이런 초연결이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무엇이느냐? 가상현실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현장으로 현실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대격변이 일어난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코로나 이런 부분도 이미 이게 왔다 그러면 이건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아주 적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옛날처럼 호황으로 돌아서는 이런 일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전 세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한 점에 불과한 출발점이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쭉 수천 년 지난 다음에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기 낳게 된다. 예. 그러더니 9장 6절에서는 뭐예요? 그 처녀에게 난 아기가 정사를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의 모사요 영전하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밝혀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가 이제는 그 어떤 아이가 메시아냐 했을 때 오늘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새의 후손이 후손에서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온다라고 밝혀준 그러니까 점점 열어준 거예요. 그러듯이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늘 현장에 있는 것밖에는 못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믿어지게 되면 이제 35장에 딱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걸 보이냐? 이 메시아가 이제 오늘 10절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메시아인 사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사인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가 이제 35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뭐예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거의 우리 예수님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료함 받고 그리고 뭐 중풍병자, 눈먼자, 귀머거리 다 일어날 그거이 예수님 때 이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인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13장에서 누가복음에서 21장에서 이게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징조들이 종말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오는 그때부터 종말이거든요. 종말의 끝자락에 지금 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성도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죠. 자 그랬다면은 자 10장에서는 뭐였어요? 완전하게 남쪽 유다가 위기에 처했어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한 2km 내지 3km 정도 예루살렘에서 2km 내지 3km 정도까지가 사내립이 군대를 동원해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이 손짓을 하더라고요. 저거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에게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느냐, 이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때 이 일이 일어나거든요. 히스기야가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어. 조롱하는 것을 견딜 수도 없고, 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제 망하게 되게. 그래서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엎드려서 기도하죠. 주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편지 좀 보십시오 이거예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냐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납니다. 예, 그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하나입니다. 딱 엔젤 딱 하나예요.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의 힘으로 안 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지켜가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이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할 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다 해봤어. 금붙이 다 뜯어가지고 사내리한테 보내지만은 악한 이 원수 마귀는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깨닫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엎드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도 엎드린 방법밖에는 없는. 그럼 일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시는데 이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 이런 놀라운 이제 은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는 한 아기가 어떤 아기냐? 이새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은 다윗의 언약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지요. 한마디로 모든 열매를 다 맺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 메시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올 당시에 그 보면은 한마디로 완전히 어두울 때,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 그러면 이 줄기라는 것은 사실은 나무를 베어버린 밑둥치. 예.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둥치에서 나온다.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새는 저 베들레헴에 별 볼 일 없는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도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비천한 그러한 집안에서 한마디로 메시아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어땠습니까? 비천하게 오시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알 수 있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유명한 교회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유명한 교회지 별 볼 일 없는 교회로 하나님은 버려볼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그 뒤에 줄 서게 하듯이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을 안 했습니다. 어디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이야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영에 해당하는 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지 영을 육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깊은 진리를 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그가 오는데 결실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일하시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시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한마디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이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역을 하실 때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의 영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부활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걸 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인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그는 공의로 하시고 그는 정직으로 하시고 그리고 그의 성실로 모든 걸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6절 이하 9절까지가 뭐냐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전부 상징적이죠. 어린 양과 함께 이리가 있는데 이리가 다 물어 뜯어버리잖아요. 어찌했으면 우리 주님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말은 찢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함께 함께라는 말이 6절과 7절에서 다섯 번이 나옵니다.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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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 말은 모든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버리고 모든 싸움질 할 수 있는 게 다 제거되어버리고 평화를 누리는 세계가 온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애기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자는 어린아이에게 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어때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모든 죄와 악이 제거되어버리고 평화의 나라가 오게 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 자, 그 말씀하신 다음에 10절 이하에서는 뭐이냐, 한마디로 그 이새의 뿌리에 난 이 한 싹이 그냥 유다만 만들고 북쪽 이스라엘만 하는 것 된 것이 아니라 전체의 만민이 그에게로 오도록 주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던 이유는 만민이 구원받도록 하기 제사장 나라로 세웠는데 그 역할은 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개취급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만 평화, 우리만 찬양, 우리만 형제 자매하고 사는 그런 교회로 세운 게 아니다 그 말씀하려고 한 거예요. 뭐고 창조교회야 이러려고 창조교회 세운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목포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창조교회를 세웠다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냐, 하나님 때려쳐버린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7장의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요. 스데반이 죽게 되지요. 그러면 8장에 폭탄을 던지듯이 예루살렘 교회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 흩어진 걸 통해서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졌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 우리들끼리 즐겁고 우리에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 때려쳐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건 뭐냐, 만민의 기치로 세웠다. 10절에 보면 그 말은 만민의 구원자의 사인으로 예수님을 세운다는 거이지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리라 하면서 11절 이하에서 이제 모든 열방들이 돌아오는데 1차적으로는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영원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 깃발을 세운 거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도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라. 이번에도 보십시오. 정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백성들이 참 야당 속에서 훌륭한 자들이 나올 것을 기대를 많이 했지만은 안된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깃발을 세울 만한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당에는 대통령이 그 깃발로 서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 예를 들면 황교안 그 야당의 그 대표가 정말 한국을 움직일 만한 깃발로 딱 섰다면은 아마 그 바람이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실망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코로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한국이 높여지는 건 뭐예요? 한국의 지도자가 누가 뭐래도 대통령이 모든 걸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된 거이지 지방의 어떤 의원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위상이 딱 뜨게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안정되기를 원해가지고 일반 상식의 원리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듯이 세계의 구원자의 깃발을 누구로 세우느냐? 예수님으로 세운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이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기묘묘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영이 지금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예, 이런 것들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그때가 지금 온 거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13절에 보면은 그다음에 뭐예요? 유다의 질투가 하지 아니하며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질투도 하지 아니하고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느 때에 메시아 시대가 되면 진짜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교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것은 100% 기대할 수가 없는 기대할 수 있는 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때 100%가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14절 이하에서는 14절에 서쪽이 나오고 또 동방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보면은 애굽 해만이 나오고 유브라데가 동서남북 전체로 보여드리게 된다. 전 세계가 메시아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때에 어떻게 되느냐? 9절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헤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바다가 덮어버리면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바다 그물 속에 다 잠겨 있잖아요. 그러듯이 진정하게 이러한 이 평화의 나라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악도 없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메시아 시대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이 덮은 것 같이 충만해지게 될때 가능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이루는 인격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헤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신 이 메시아를 우리는 이미 받아들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실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구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온전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